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상황과 사랑입니다. 상황과 사랑이 됩니다. 우리에게 아주 애매모호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말씀,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짓말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지켜라, 뭐 여러 가지 많은 명령을 하셨습니다. 십계명에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살다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느 목사가 있었는데 적들이 찾아와서 숨겨놓은 군인을 말해달라는 겁니다. 목사가 거짓말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 본 적 없다는 겁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했지만 목사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느 독실한 의사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환자가 죽을 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환자에게 죽을 병이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건강하게 될 것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한 아들이 전쟁터 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엄마를 보고 싶어 합니다. 그 전쟁터에서 살아남으려면 적을 죽여야 합니다. 적을 죽여야 합니다. 그 엄마를 만나기 위해서 적을 무참하게 찔러 죽이기도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거짓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안식일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살인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 율법을 분명히 어겼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도 율법에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지 말으셔야 했습니다. 고치면 안 되는 겁니다. 당시 율법이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자, 이러한 일이 왜 일어나는가?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가? 우리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이 더 중요하기에 율법을 무시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어떠한 행동도 용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랑을 강조하다가 법이 없어지면 무질서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무질서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을 강조하다 법이 없어지면 나중에는 사랑마저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이 닥칠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뭐냐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법을 택할 것인가, 우리는 고민합니다. 갈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택하자 하니까 법을 어기게 됩니다. 법을 택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게 전쟁터에 나가서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돌아가려고 그 한 사람을 무차감하게 살인을 합니다. 죽입니다. 그것으로 고통을 당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4장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시면 율법사들이 나옵니다. 율법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떻게 너가 율법을 어기고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느냐입니다. 책망합니다. 힐난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아들이 우물에 빠졌다. 내가 키우는 소가 우물에 빠졌다. 너 건져내지 않겠느냐? 율법사가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아들이 빠진 물에서 건져내야 됩니다. 소가 빠졌으면 건져내야 합니다. 어떤 율법에는 안식일이 지나도록 빠진 채로 뒀다가 먹이만 줬다가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건져내라고 그런 율법도 있습니다. 하여간에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린 그러게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예수께서 율법을 강조하셨고 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율법이라고 그렇게 강조하셨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율법사입니다. 율법사는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의 율법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비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내가 많은 사람에게 자비를 베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 율법입니다. 자비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최고의 율법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최고의 율법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법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린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하냐면 법과 사랑을 나누어 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뭐냐면 법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하십니다. 어떻게 법이 사랑이 됩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보면, 말씀하신 것 보면 법과 사랑은 나눠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법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이 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동시적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상황을 닥칠 때 거기에 사랑과 법이 동시적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여태까지 우린 상황윤리를 어떻게 배웠냐면 법과 사랑이 따로따로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게 먼저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해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자, 이사야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말씀 뭐냐면 유대인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 돌아갔습니다. 성전이 철저하게 파괴됐습니다.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근데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원통하고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모두가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슬퍼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슬퍼해야 될 상황에 슬퍼하지 말라고 하시는가입니다. 성전이 무너져서 슬퍼해야 합니다. 통곡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슬퍼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기뻐할 상황이 되면 기뻐합니다. 슬퍼할 상황이 되면 슬퍼합니다. 우리는 상황에 따라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 상황을 이기라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슬픈 상황이지만 내가 너한테 명령하는데 내 명령에 따라서 슬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슬퍼하지 말라는 겁니다. 슬퍼할 것이 있어도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당황스러운 겁니다. 왜 당황스러우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상황은 슬픔의 상황입니다. 눈물의 상황입니다. 고통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슬퍼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원망스럽습니다. 왜 하나님이 원망스럽냐면 너무나 일방적이십니다. 내 상황과 내 입장을 하나님께서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정말로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장, 우리의 상황 신경 쓰지 않으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 계속 나올 겁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상황에 관계없으십니다. 무조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슬퍼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기뻐할 일 있으면 기뻐하고 슬퍼할 일 있으면 슬퍼하며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우리 자신입니다. 내 자신이 내 인생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신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잣대가 내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도 맞고 너도 맞고 나도 틀리고 너도 틀리고 너가 맞는 거 나는 맞을 수 있고 내가 맞는 거 너는 틀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되냐면 오늘날 현대인들 우리들은 상황에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아 너는 그 상황에 슬퍼하는구나. 그래 이해할 수 있다. 너 거기 슬퍼해라. 그럴 수밖에 없다. 나는 이 상황에다 슬퍼할 수밖에 없다. 기뻐할 수밖에 없다. 나는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 살지 말라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 상황을 이겨내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황이 강조되면 상황이 나타나지 사람은 없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실 텐데 어떤 상황 속에 빠져버리면 상황에 몰입되면 그 상황이 중요한 것이지 그 사람은 사라져버립니다. 거기에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상황이 주인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뭐 제가 오늘 이제 이 얘기를 두 번 할 텐데 그 선거 트럼프 선거 얘기 잘 하십니다. 그 트럼프가 정말로 좋지 않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기에 트럼프가 뭐 더 이상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없다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벤 칼슨이라는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있었습니다. 트럼프하고 같이 경쟁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트럼프가 옛날에 돈 많은 플레이보이였다는 겁니다. 그 상황이 되면 그런 얘기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상황이 되면 그런 얘기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상황이 되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보수적인 기독교 신자입니다. 벤 칼슨 보수적인 기독교 신자입니다. 두 기독교 신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상황이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상황이면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무서운 거 뭐냐면 크리스찬의 신분이 사라져버립니다. 상황이 강조되면서 그 나이에 그 젊은 나이에 그 많은 돈을 갖고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뭐가 사라져버리냐면 두 사람이 크리스찬 신분이 사라져버린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신자의 사랑과 하나님의 법은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모든 것이 상대적입니다. 상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상대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누구를 따라가냐면 우리를 따라오십니다.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늘날 신자들이 기도하면서 가장 큰 착각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 어려운 지경을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 상황 봐주십시오. 유감스럽게도 하나님 그 상황 안 보십니다. 하나님 누구를 보시냐면 그 상황에 빠진 그 사람을 보십니다. 너가 누구냐입니다. 너가 왜 이렇게 슬퍼하느냐입니다. 너가 왜 이렇게 고통당하느냐입니다. 우리는 상황을 따집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이 시대의 크리스천들이 사사시대와 같습니다. 자신의 상황이 중요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말씀의 법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러기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11절과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시고 우리 자신 누구인가? 11절과 12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간같이 그게 문나라의 평강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이 말씀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습니다. 슬퍼하고 통곡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젖준 엄마라는 겁니다. 상황을 잘 보라는 겁니다. 너는 내 품에 안겨서 있다는 겁니다. 너는 내 품에서 내 무릎에서 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뭘 말씀하시냐면 내가 지금 너에게 찾아가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인격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사람과 같이 너에게 찾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엄마와 같이 너를 품어주고 안아주고 보다듬어주고 너와 함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뭘 보고 있냐면 무너진 성전을 보고 제사드리지 못하는 것을 보고 통곡하며 괴로워하는데 하나님 그거 보지 말라는 겁니다. 네 상황 보지 말고 내가 지금 엄마와 같이 젖주는 엄마와 같이 너를 찾아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3절 보세요.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어머니라는 겁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적을 죽여야 합니다. 거짓말해야 됩니다. 주일날 먹고 살려고 안식일 범합니다. 목사가 거짓말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거짓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기에 휘둘리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젖준 어머니 같이 바라보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오늘도 상황에 몰입하는데 하나님은 상황에 몰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몰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상황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네 눈앞에 있는 사건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빠질 수밖에 없었고 우리가 거짓말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싸울 수밖에 없고 죽일 수밖에 없고 안식일 범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기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나에게 몰입하라는 겁니다. 왜? 내가 너에게 몰입하는 것처럼, 젖을 주는 엄마처럼, 너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있는 것처럼 나를 보라는 겁니다. 내 젖을 빨라는 겁니다. 딴 것 보지 말라는 겁니다. 14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과 같으리니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났고 그의 존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이 말씀 뭡니까?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가 있습니다. 죽은 뼈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빠진 뭐라고 말합니까? 뼈가 마른다고 합니다. 뼈가 아프다고 합니다. 상황에 빠질 때 뼈가 아픕니다. 정말 뼈가 말라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상황에 빠지지 말고 젖주는 나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의 뼈가 연한 풀과 같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에스겔에서 나온 말씀대로 한다면 뼈에 힘줄이 생기는 겁니다. 살까지 덮이는 겁니다. 그 위에 가죽이 덮이는 겁니다. 그리고 생기가 돋는 겁니다. 그리고 군대가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상황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자식의 상황에 빠질 수도 있고 경제적인 상황에 빠질 수도 있고 인간관계 상황에 빠질 수도 있고 어떤 상황에도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거기에 빠져서 살 수밖에 없는 건 내가 안다. 그러나 거기에 빠지지 말고 나에게 찾아오라는 겁니다. 나에게 몰입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손은 그 종들에게 나타나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14절 후반절에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오늘도 상황에 빠져 살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내버려 둡니다. 그의 진노가 임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16절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 즉 여호와께 죽임을 당할 자가 많으리니. 여기 혈육이 뭡니까? 혈육은 자신의 삶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에 몰입하지 않는 겁니다. 내 혈과 육으로 오늘도 상황에 빠져 사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심판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심판이 있습니다. 17절 전반절 이 말씀은 제가 이사야서 65장 때 한 거지만 아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이 말씀 뭡니까? 이사야 65장 여러분 들으셨으면 기억하실 겁니다. 상황에 따라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스스로 거룩하게 아 나는 하나님 믿는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너무 길이 멉니다.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뒷동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린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기 이사야서 65장 이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너희 뒷동산에 가서 제사 드렸다는 겁니다. 제사 드렸습니다. 양을 잡아 제사 드렸습니다. 정말 훌륭한 제사 드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가지 않고 너무나 머니까 상황이 급하니까 내 사정이 이러니까 내가 돈이 없으니까 내가 예루살렘 못 가겠으니까 자식이 아프니까 뒷동산에 가서 제사를 드리자는 겁니다. 제사 드렸습니다. 효과적입니다. 경제적입니다. 상황을 잘 이용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17절 후반절 그렇게 제사 드린 자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지만 양을 잡아 드렸지만 돼지고기 제사 드렸다는 겁니다. 돼지 피를 먹고 마셨다는 겁니다. 쥐고기 먹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쥐고기 먹습니까? 안 먹습니다. 돼지고기 손도 안 댑니다. 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양을 잡았지만 그 양고기가 아니라 돼지고기라는 겁니다. 돼지피라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너 편한 대로 네 사정 다 한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갈 수 없을 정도로 가난했고 무슨 일이 있어서 못 갔고 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 빠져버린 너 돼지고기 먹은 거고 쥐고기 먹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을 철저하게 파괴하는 겁니다. 오늘도 이것이 미국 교회의 문제입니다. 한국 교회의 문제입니다. 제가 다시 트럼프 얘기합니다. 트럼프 문제로 지금 공화당하고 공화당 그 지도도하고 트럼프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한심한 일이 뭔 줄 아십니까? 미국 기독교계가 이걸 분열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보수 기독교 그 지도자들이 분열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마음으로 트럼프 밀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뉴스 CNN 보시거나 뉴스 보면 항상 나오는 거 컨저버티브 크리스천 리더들 그다는 거 나옵니다. 트럼프 얘기할 때 항상 나옵니다. 근데 어떤 크리스천 리더들은 야 이제 더 이상 이번 그 추문으로 인해서 트럼프 지지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지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왜 지지해야 되는가? 힐러리는 프로초이스, 여성의 낙태를 인정하자는 겁니다. 아기를 죽이는 살인마라는 겁니다. 살인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트럼프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트럼프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유타주는 몰몬교의 그 스테이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통적인 공화당 지지자들입니다. 근데 이번에 몰몬 교도들이 트럼프 이 사건을 통해서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지지를 철회했다는 겁니다. 벤 칼스처럼 트럼프 상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윤리와 도덕성을 몰몬 교도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트럼프를 더 이상 지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의 주요 교단 지도자들은 힐러리를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 상황에 집착해서 트럼프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종이라고 지도자라고 그렇게 내세웠습니다. 힐러리를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상황에 빠져버린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미국의 젊은 층들, 제가 이거 좋다 나쁘다가 아닙니다. 미국의 젊은 층들, 미국의 여성들로부터 기독교가 엄청나게 외면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몰몬보다 도덕성과 윤리성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몰몬보다 윤리성과 도덕성을 사회성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지도자들이 어떤 상황에 빠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우리는 힐러리를 이겨야 된다. 거기에 집착하다 보니까 이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앞으로 미국의 젊은 세대들이, 미국의 여성들이 교회를 무시할 겁니다. 무시할 겁니다. 교회가 그들에게 손벌려서 그들에게 교회에 돌아오려면 엄청난 에너지와 시간이 들어갈 것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상황에 집착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납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18절. 18절 유대인들이 상황에 집착했습니다. 18절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 나라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상황에 집착해서 뒷동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유대인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좋다, 너희들이 그 상황에 빠져서 그렇게 산다면 내게 세계 만방의 백성들을 모아서 예루살렘을 공격해버리겠다는 겁니다. 문나라들이 예루살렘을 치고 들어갈 것이라는 겁니다. 그 문나라가 누굽니까? 로마입니다. 로마가 예루살렘 철저하게 도륙합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철저하게 부셔버립니다. 그리고 로마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19절 내가 그들 가운데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 당기는 룩과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리라. 여기서 섬이라는 건 세상 끝입니다. 유대인들의 표현은 세상 끝까지 사람들을 보내서 전도하겠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칩니다. AD 70년 철저하게 파괴합니다. 그 로마가 법을 만들어버립니다. 유대인들 누구라도 예루살렘에 들어오면 다 죽여버린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유대인들은 AD 70년 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의 무덤이 어딘지도 모르고 성전이 어느 자리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들이 조상들이 어디서 목욕했는지도 모르고 다 잊어버렸습니다. 왜? 몇 대만 지나가도 들어가지 못했으니까. 그 대신 그 유대인은 사방에 흩어졌습니다. 그 유대인 신자들이, 기독교 신자들이 복음을 전한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을 예언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철저하게 내가 도륙을 내겠다는 겁니다. 무엇 따라 살아갈 때? 상황에 따라 살아갈 때. 내가 심판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20절. 2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 집에 드린 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래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우다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예물을 드릴 것 같이 드린 것 같이 이제는 세상 만민 백성들이 이방인들이 너희들이 예물 드린 것 같이 하나님 나에게 예물 드릴 것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사야서가 이걸 예언하는 겁니다. 장차 교회가 세워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 교회의 주인이 이방인들 우리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입니다. 이사야에게 보여준 환상입니다. 유대인들아 정신 차려라. 너희들이 오늘도 상황에 따라 살면 너희들은 국물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게 제가 지난주에 로마서하고 비교해서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서 새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21절 보세요. 21절. 나는 그 가운데 택하여 제사장과 레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제사장과 레인이 어디서 나옵니까? 유대인입니까? 아닙니다. 이방인들입니다.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는 너희들이 끝났다는 겁니다. 상황에 집착하며 산 너희들 더 이상 내가 돌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레위인과 제사장이 이방인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상황에 따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절대로 탓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상황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린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우리 행동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 상황을 이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 거기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십니다. 빠지지 말고 몰입하지 말고 나를 찾아오라는 겁니다. 그 상황에 있을 때만 나를 향하라는 겁니다. 내가 젖을 준 엄마와 같이 너를 품에 안을 것이고 내 품 안에서 놀 것이고 내가 너에게 젖을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서 마지막 부분에서 뭘 요구하시는가? 상황에 따라 살지만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몰입하시고 하나님께 찾아가시고 하나님께 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